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21일 WHO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HO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탈퇴 의사를 발표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 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WHO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기관들은 많은 기여를 했고 혜택도 누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WHO는 다른 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 지역에서 미국인들을 포함한 세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WHO는 미국과 WHO 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의 WHO 탈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WHO 이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은 강화돼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의 역할에 관해 글로벌 공공보건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보건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이고 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은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국제공중보건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취임식 직후에 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국제기구와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WHO 탈퇴 행정명령에서 중국 우한에서 퍼져나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비롯해 여러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에 미국은 이미 2020년에 탈퇴를 통보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백악관은 아울러 WHO가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각 나라가 담당한 부담금도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으로 미국의 300%에 달하지만 중국이 WHO에 기여하는 금액은 미국보다 90% 가까이 적다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고율 관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로버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밝혔습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21일 공개된 독일 국제방송 도이치벨레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일, 추가 관세 부과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EU가 대응책으로 준비한 게 무엇인지에 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특히 미국 경제, 소비자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EU가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비자 부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트럼프에 대처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를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유럽연합의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밝히고 그러지 않으면 완전한 관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화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진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노보 오가리오보 관저에서 시 주석과 연결한 영상통화에서 손을 흔들어 보이며 시 주석을 향해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미 상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안을 만장일치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의원 99명의 찬성으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상원의 인준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희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며 미국인의 희망, 번영, 안전과 평화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행정명령들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다시 강조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했습니다. 북한 오늘 가끔 날씨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면서 미국인의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분 미국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거행된 선서식에서 미국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45대에 이어 4년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And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특히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권과 안전, 정의를 되찾을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곧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며 이전보다 더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sovereignty will be reclaimed. Our safety will be restored. The scales of justice will be.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화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고 전 세계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전례 없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정권이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아가는 동안 우리 사회의 기둥은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파손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We will move with purpose and speed to bring back hope, prosperity, safety and peace for citizens of every race.
이어 우리는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들을 위한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기 위해 목적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미국인들에게 2025년 1월 20일은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취임 첫날인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불법 입국 중단과 범법 이민자 추방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물가 안정과 미국 내 석유 시추, 무역 시스템 개편, 제3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 발동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약 29분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중간중간 기립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당초 이날 취임식은 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극 한파로 인해 실내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워싱턴의 기온은 섭씨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1,400명 중 600명만이 이날 취임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석 귀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직을 맡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업인 중에는 이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전격 지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 등이 참석했고, 해외 인사 중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중국 한정 부총리 등이 자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관례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의회 앞에서 헬리콥터에 탑승, 워싱턴 DC를 떠났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캐피털 원 아레나로 이동해 축하 퍼레이드를 관람했습니다. 이어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약 2만 명의 관중 앞에서 행정명령 여러 건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이동해 수십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가담자 사면과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위기 선포, 연방 공무원의 원격 근무 폐지 등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위협이 되는 나라는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당시 잘 풀렸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와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린 잘 지냈고 그가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엄청난 콘도 역량과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북한을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라고 조언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시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곳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행정명령 여러 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취임 축하 퍼레이드가 열렸던 워싱턴 DC의 캐피탈 원 아레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 중앙에 마련된 책상으로 내려와서 미리 준비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서명에 사용된 만년필 여러 개를 관중들에게 던지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자리를 옮겨서도 추가로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일일이 서명하면서 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답변했습니다. 이 장면 모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행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행정명령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정책들이 폐기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협정 탈퇴, 종전에도 한번 탈퇴했다 재가입한 바 있죠.
네.
그리고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취소가 그 대표적이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 활성화된 연방공무원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을 통해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 이민자로 구성된 범죄 집단의 처벌 등 이민 관련 정책도 이날 서명을 거쳐서 공식화됐고요. 또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금지하고 연방정부가 성별을 남자와 여자 두 가지로만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물가에 대한 총력 대응 지시, 석유 시추 확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도 발동됐습니다.
네, 사실 이 같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 이미 예상이 됐었던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이미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불법 이민, 물가, 석유 시추 문제 등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당시에 박수가 여러 차례 터져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박수가 나왔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연설하는 동안 중간중간 기립 박수가 참 여러 차례 이게 터져 나왔는데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속을 할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석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몇 가지 추려보면 먼저 미국의 부활, 미국의 우선주의가 약속될 때 환호가 나왔고요. 남북 국경 폐쇄 등이 언급됐을 때도 박수가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이민자 문제였죠. 또 물가를 내리겠다는 약속,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위축됐던 석유 개발 시추 재개, 그리고 성별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하겠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됐던 정책이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취임식장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앉아있었거든요. 다소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연설하는 내내 바로 옆에 앉아있었는데 사실상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개 저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연설 동안 굳은 표정을 보이거나 때때로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웃음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는 바로 옆에 앉아있던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죠. 취임식 사상 처음으로 해외 정상이 참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들이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취임식에는 그 관례를 깨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중국도 한정부 주석을 파견했는데 이는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시 주석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대했었다고 밝힌 바 있어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 시 주석 대신에 한정부 주석이 대신 참석을 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뭐 어떤 인사들이 왔습니까?
네,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을 찾았는데요. 먼저 국회 외통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이 입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김석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7명이고요. 또 여당 차원에서도 나경원, 강민국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미 외교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도 워싱턴에 이미 참석을 위해서 도착을 했고요. 한국 기업인 참석자 명단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허영인 SPC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날 취임식은 북극 한파로 앞서 전해드렸듯이 실내 행사로 전부 변경이 되면서
네.
행사장에 입장 가능했던 인원도 대폭 축소됐고요. 이에 따라 한국 정재계 인사들 대부분은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의 주스틴 트뤼도 총리가 20일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서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일할 때 가장 강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미국 의회 의원, 주미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해 캐나다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레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백악관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영국과 미국보다 더 위대한 동맹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긴밀한 경제 안보, 정보, 문화적 유대는 대서양 양쪽 모두에서 성장과 번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특별한 관계가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X에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면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며 우리 정책의 목표는 항상 유럽과 북미의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7개 회원국과 4억여 명의 인구를 가진 유럽연합은 강력한 연합이라며 이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X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 간의 우정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가치가 이탈리아와 미국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맞서고 양국의 국민을 위한 번영과 안보의 미래를 건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는 양 지역 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기둥으로서 미국과 유럽 간의 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자신의 X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47대 7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협력해 양국 간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공통의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신의 첫 대통령 임기는 양국 간 위대한 동맹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순간들로 가득했다면서 당신은 위험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협력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X에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미국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오늘은 변화의 날이자 글로벌 도전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결단력이 있으며 그가 발표한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은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최우선 과제인 장기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지고 세계와 양국에 더 큰 안보와 안정, 경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 수장들도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해 나토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국방 지출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에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유는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함께 더 큰 번영을 이루고 공동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의 변함없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일종의 대화를 제기하자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2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김한용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과 관련해서 행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 즉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면서 김 위원장과 잘 지냈고 자신이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일종의 메시지고 특히 취임 직후 발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 등 국제법적 차원에서 핵 보유국 공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다만 핵 무장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취임 전날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재차 언급한 것은 소통 채널을 조기에 복원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북한을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로 인정해야만이 북한이 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막상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우 전쟁이나 북한 문제가 취임사에 담기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 문제들이 풀기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사안으로 취임사에 담기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별도로 백악관 재입성 첫날 대화를 재개하자는 메시지로 볼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북한 문제를 러우 전쟁과 연계된 사안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거를 트럼프 알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문제 해결하려면은 먼저 북한이 파병된 문제부터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의 인식과 대리에 조금 더 중심적 위치로 움직여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김 기자, 북한은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주목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달 22일에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대미 메시지를 낼지 또 낸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무기 전시회 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미북 협상을 회고하며 대화 재개 관측에 선을 그은 겁니다. 또김 위원장이 참석한 작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북한 관련 발언은 북한 측으로부터 기존 태도와는 다른 반응이 나오도록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드러내고 대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에 적대감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질서라든가 가치를 많이 강조했던 그런 바이든과는 좀 다르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먼저 뭔가 강한 적대의식을 드러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입장만 제시할 거예요.
홍민 박사는 북한이 최근 아시아판 나토, 미얀 핵협의그룹, 미얀 공중훈련 등을 일일이 거론하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내세웠다며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증폭시킨 게 미국과 추종 세력인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반개입주의적 성향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데도 지금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데 역량을 집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일종의 실리지적인 판단, 소위 이제 트럼프식 반개입주의죠. 이 구도를 간파를 하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북한에게 가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일종의 트럼프식의 반응을 기대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아닌 행동, 즉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 또는 완화할 것을 에둘러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한 데 대해 과거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며 비핵화를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상 등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온 만큼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 아래 합법적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용어가 핵무기국가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 보유국 발언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을 보유했다는 현실을 반영한 언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바,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전학규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전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정부의 이런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외교력이 위축돼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1인 시일 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고 외교부와 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2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 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듯 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신만이 혼란에 빠진 미국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 대한 거친 비난이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영 PBS 방송은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번에도 일기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전행 정부를 전면적으로 비난하면서 원대한 약속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PBS 방송은 이날 트럼프 전직 미국 지도자들 공격하며 대대적인 공약 내놓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이라기보다는 연두교서와 같은 정책 목록을 나열했다고 지적하고 자신을 국가의 구세주로 내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주요 발언을 소개하며 워싱턴 DC의 멋진 날이라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황금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레리 커들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BC 방송에 출연한 역사학자 존 미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관련해 내가 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당파적인 취임식이 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분열을 조장하는 듯했고 특히 축사를 받기 위해 초빙된 종교인들 역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 같다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국의 쇠퇴를 끝낼 것이라고 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에 빠진 국가의 구조자로 자신을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만이 살릴 수 있는 무너져가는 국가의 암울한 모습으로 미국을 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와 관련해 트럼프가 자신을 평화주의자이자 통합주의자로 묘사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그의 연설은 극단적으로 당파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취임식은 두 번의 탄핵을 당하고 두 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0년 선거 패배를 뒤집으로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적 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에게 승리의 귀환을 완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릴 넘치는 새로운 국가 성공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6일 의회 폭동 사건을 조사했던 리즈 체니 하원의원 등이 선제 사면된 것을 언급하며 그들은 유죄로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것은 자신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자 통합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는 등의 낙관적인 용어를 사용한 고상한 연설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안에 침묵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는 취임 후 6개월 이내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임무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날 두 번째 취임식과 함께 트럼프 시대의 출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선 득표율이 지난 4년 전과 비교해 높았고 상원과 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했다며 트럼프의 입지가 훨씬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역임한 션 스파이서가 2016년 우리가 승리했을 때는 승리 정당성에 즉각적인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환영하는 분위기며 사람들이 트럼프의 취임식에 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이콧했지만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은 훨씬 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 개시 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달라진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협상 목표를 축소하고 제재 해제도 고려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should remain President Trump's primary goal as related to North Korea. He can talk to Kim Jong-un about many different topics.
스나이더 소장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동맹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제47대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대북 외교를 주요 업적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정상 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브루스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는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책일 뿐 아니라 11개의 UN 결의, 미국의 2022년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등 법적 요구 사항이며 비확산 조약에 따른 미국의 오랜 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is not only long-standing US policy, but it's also the legal requirement. Of 11 UN resolutions, as well as US legislation.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비핵화 최종 목표를 포기한다면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는 물론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오랜 공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핵 개발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무기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트럼프 일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대북 협상에 임할 때 주의하라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다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My first word would be caution that things have changed quite dramatically since the failed.
이어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협상 안건에서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에 접근할 때 현실적으로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위협 감소 조치를 논의하거나 소통 채널을 만들어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작은 목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 등 미국이 궁극적으로 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ltimately. Showing that we're prepared to negotiate with them. We're prepared to do intermediate.
미국이 중간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 중단에 상응한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한이 협상에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나름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도 협상장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바로 비핵화 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면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과 고립,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eans by which we have to stop this program continue to be, you know, pressure and isolation and efforts to try to bring North Korea back.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방어하며 격파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군과 동맹군의 군사력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김정은에 대한 선언적 발언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선언적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서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미군 태세를 축소하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한국의 정치 지도부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력과 방어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전쟁, 협박 외교, 첨단 군사력 개발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ostile policy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And you know, it is trying to do that through three ways.
따라서 미한 군사적 준비 태세가 모든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김정은의 의도와 그의 정치적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합의를 하든 간에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어려운 국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한 것은 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이 더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20일 VOA에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투자와 미국 시장의 수요가 한국의 지난해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Korea's dominance in the global memory chip building. I think Korea has done a great job with investment.
오버비 전 부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 칩 제조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큰 투자를 해왔고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IT 핵심 부품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고 시장 지배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시장이자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수요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구매한 칩은 스마트폰과 서버, 인공지능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강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한국의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 달러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에 6,83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4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탐 레미지 한미경제연구소 경제분석관은 2022년에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 및 과학법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대미 수출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re were two major investmen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at really brought Korean investment production into the United States, into the country.
레미지 분석관은 IRA가 미국 내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첨단 차량 기술 제조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생산뿐만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전기차 관련 생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이 반도체법의 혜택을 활용해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 부품 수출과 기술 이전 수익, 첨단 소재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미 수출과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K-투자 붐이라고 불리는 현상의 핵심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 수지 흑자는 각각 1,278억 달러, 557억 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일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7년 연속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342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차지했고 반도체 역시 103억 달러를 기록해 세 번째 높은 대미 수출 기여도를 자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의 수출 호조가 새해에는 여러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부터 무역 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VOA에 지난 2년 동안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주목을 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한국과 보다 영구적인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한국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세 인상 압박은 상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해온 IRA와 반도체 과학법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시장 개입에 기여했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더라도 수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 지출을 재조정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축소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기존 투자뿐 아니라 향후 투자와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및 체포 사태를 겪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관세 및 무역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an unfortunate time for turmoil in Korea because South Korea will need to have strong representation in Washington.
바필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이 한국이 워싱턴에서 강력한 대표성을 가져야 할 시기라며 한국의 정치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 관계없이 정치권이 합심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과의 협력과 투자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톰 레미지 분석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수출 통제는 물론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대중국 경쟁에 있어 미국에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Now, this is also a critical period as the United States has implemented controls on high bandwidth memory technologies export to China.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경제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 부품의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화석 연료로의 회기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개발 및 수출 확대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이 에너지 수입 부문에서 일부 협력함으로써 관세 정책이나 주력 산업 수출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가끔 흐리겠습니다.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22일 함경북도에서는 눈이 1에서 5cm로 쌓일 것으로 보이고 비는 5mm 내외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지역별이었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과 남포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평양 최고기온 영하 5도, 남포는 영하 4도입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 영하 4도입니다. 최고기온은 평양이 영상 4도, 남포 영상 4도입니다. 안주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수풍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강계 흐리겠고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용현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사리원 오전에 맑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장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장진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해산 흐리겠고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원산 오후에 맑아지겠고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평강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선봉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삼지연 영하 18도에서 영하 8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겠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먼바다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다가 오후에 0.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21일 WHO가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WHO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탈퇴 의사를 발표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WHO 측은 아울러 WHO 회원국으로서 미국에 많은 기관들은 기여를 했고 혜택도 누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WHO는 다른 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 지역에서 미국인들을 포함한 세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그러면서 미국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WHO는 미국과 WHO 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같은 날인 21일 입장을 내고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의 WHO 탈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구어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HO 이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은 강화돼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약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의 역할에 관해 글로벌 공공보건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보건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이고 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은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국제공중보건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취임식 직후에 WHO와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 국제기구와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WHO 탈퇴 행정명령에서 중국 우한에서 퍼져나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비롯해 여러 보건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에 미국은 이미 2020년에 WHO에 탈퇴를 통보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백악관은 아울러 WHO가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각 나라가 담당한 부담금도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으로 미국의 300%에 달하지만 WHO에 기여하는 금액은 중국이 미국보다 90% 가까이 적다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고율관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로버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밝혔습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21일 공개된 독일 국제방송 도이치벨레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일 추가 관세 부과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EU가 대응책으로 준비한 게 무엇인지에 관해 보복 관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미국 경제, 특히 소비자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비자 부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트럼프에 대처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를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유럽연합에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밝히고 그러지 않으면 EU를 상대로 완전한 관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도이치벨레와 인터뷰한 하베크 부총리는 녹색당에 내세운 최고 후보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달 올라프 숄츠 총리 불신임 이후 의회 해산이 확정돼서 다음 달 23일에 조기 총선이 실시되는데 녹색당이 다수정파가 된다면 하베크 부총리가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화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진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리오보 관저에서 시 주석과 연결한 영상통화에서 손을 흔들어 보이며 시 주석을 향해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자신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협력이 광범위한 국익상의 공통점과 주요 강대국 간 관계에 관한 의견 수렴에 기반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신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안을 만장일치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의원 99명의 찬성으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